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옛날부터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토라, 르빔, 우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세 가지가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라고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익히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없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근본 가르침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로 주로 많이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율법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선지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엘리야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나타나서 변화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준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멜산의 대결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늘에서 아무런 불도 선지자 아세라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고 많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소위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왔죠.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바알은 농사의 신이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약한 이 백성들은 목축을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절대로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준 것은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약성경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이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우상은 조금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하나님 섬기고 하루만 우상을 섬기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게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상은요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넘어진 정도가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다 잘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우상의 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싶어도 우상이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기 때문에 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돈도 안 되고 하나님과 세상의 악한 어떤 방법 다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자 예수님과 우상은 양다리 걸치기 해도 될까요? 예수님과 악은 함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악이 물러가 버립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것들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지요?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이길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이 어두움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세상의 악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악은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물론 똑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는 양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존재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양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까닭에 예수님처럼 빛이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세상의 어둠과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엇을 얻는다고 그러셨죠? 권세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왜 권세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권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지위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걸 권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뭡니까?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권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악을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빛과 어둠이 무엇일까요? 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에 맡은 소명을 다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뜻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악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어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소극적인 모습이겠죠. 절대로 침입당하지 않고 악에게 물들지도 않고 내 자신의 거룩한 이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불신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는 거예요. 개인은 예수 믿게 만드는, 이 개인에게는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불의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단계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그거는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교회는 사회를 별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믿음 지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성경은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와 이 악의 세력을 이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38절 뒷부분인데요. 그들이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거 세상을 이긴, 악을 이긴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성도들이 자기 믿음만 확실히 지켜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4세기 초에는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돼서 신앙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4세기 말에는 아예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교회가 계속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외부 세력이 아무리 세상에서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믿음을 지키는 그 기독교의 생명력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요한 1서에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의 악한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모여서 운동 같은 거 한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무슨 다른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개개인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방문한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막내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막내 콩나물 같은 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손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콩나물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손님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막내 아들을 그렇게 부르느냐.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별명이 생긴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부대에 들어갔더니 내무반의 인사계 상사가 앉아가지고 인사서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더니 씩 웃으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라고 내줬습니다. 아들은 담배를 못 피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사는 아주 험악한 얼굴로 협박을 하면서 피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러니까 이 상사는 일어나면서 잘 됐다. 오늘 몸 한번 풀어보자. 그러더니 주먹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때리면서 계속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피우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이 상사는 이성을 잃고 마구 때렸고 이 아들은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깨보니까 군대 병원인데 상사가 자기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깨는 걸 보고 상사는 정신이 좀 드느냐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쟁이들 부대에 들어오면은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럴 때마다 다 강제로 피우게 했는데 너는 꼭 콩나물같이 생긴 놈이 어떻게 그렇게 견디느냐. 이후부터 이 상사는 이 아이를 무척 아껴 주었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니까 아주 배고픈 시대였거든요. 군대 안에서도 배고픈 시대. 먹을 것이 생기면은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배고프지? 저 배 안 고픕니다. 아니야, 너 지금 배고파? 이거 먹어. 상사가 말하면은 다 질립니다. 너 배고파?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힘든 작업이 있는 그러한 날에는 이봐 콩나물, 너 아프지? 저 안 아픕니다. 아니야, 넌 지금 아픈 놈이야. 별명이 콩나물이잖아. 너 나오지 마. 이러면서 참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 군대 생활을 어려움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날 상사가 이 아들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전에 교회 다녔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병사들 만날 때마다 화풀이를 해왔었는데 늘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네가 제대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허전하구나.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야 돼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술, 담배 문제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문제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 그거 먹지 않은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이 내가 믿음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믿음의 자세만 굳건하게 지켜도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담배 한 대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연줄이나 특혜 같은 거 다 전부 거부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큰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저기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비로소 믿음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신자처럼 행동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50%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절반의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닙니다. 100%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지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신앙지수가 있어서 무슨 IQ 이 지능지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분율 곱하기 받아들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백분율,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도 세상에 나가서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100% 곱하기 0%, 그래서 0%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중에 10%만 산다고 하면은 100% 곱하기 10%, 10%의 신앙생활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50%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50% 받아들인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50%만 살아가면은 그 신앙생활 지수는 50% 곱하기 50%, 2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는 대로 실행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고 그게 세상의 빛이신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교회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이거 간첩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염려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요즘에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라도 신앙인처럼 살아간다면 적어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교회도 다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괴로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한국의 그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비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큰 말씀, 긴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그리고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옛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하고 분쟁이 생길 때는 그 원인이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세상의 악한 방법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방법대로 행동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탄의 뜻에 따른다면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는 사탄의 나라에 간첩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지나가는 생활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생활 방법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방법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불법과 편협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여러분이 멸한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시죠?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면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니까 세상을 밝혀야 되고 소금이니까 세상에 짠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질 못하고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버림받아서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고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짠맛을 가진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모두가 서로 존중해주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자기권이나 명예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서 있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아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들을 다 내버리고 내 명예나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정직하고 공정하며 서로 양보하며 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몸에 배어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런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파멸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 따라 우리도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이 빛의 삶을 교회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바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로 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도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 환절기 특별히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성 질병에 고달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육체 부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로 이 한 주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